할렐루야. 오늘 송년 주일을 통해 함께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과 또 우리 반주하시는 분, 또 악기팀 우리 모든 대원들 또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우리 찬양단도 또 1부, 2부, 3부 우리 찬양단 1, 2, 3부를 다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많은 부서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송년주일이니까 우리 재직의 여러 부서들 또 이 자리에는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이 2부 예배 시간에 또 교사로 섬기시다가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사들과 또 여러 부서에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해도 박수를 예.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송년 주일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바울 사도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또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9절과 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또 겨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겨울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의 겨울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겨울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겨울을 만나기 전에 이 겨울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상 봄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만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또 가을 오면 금방 겨울이 찾아오는데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 각자가 정해져 있는 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을 보면 모든 이런 계절이 반드시 그 계절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육신의 삶도 그렇고 또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한 겨울이 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겨울을 준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도 보면 여러 동물들도 지혜롭게 그 겨울을 맞이하려고 그 겨울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동물의 세계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 이 카이로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용해야 하고 또 때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남은 카이로스는 얼마나 될까?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또 무엇일까?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또 어떤 일일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그런 죽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또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 책이 있는데 죽기 전에 그 암환자가 죽기 전에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해나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남은 여생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이루어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Before I Die라고 하는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뜻인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것. 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Before I die라고 하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오다가 지금은 그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 살지 아니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싶구나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하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입었던 그 겉옷과 그리고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 그 성경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싶다. 그리고 평생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 남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준비하면서 아침에 집사람이 음식을 아침을 차려줘서 잘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떡국을 만들어 주어서 떡국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또 겨울이 찾아오면 외로울 것 같다.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명, 두 명 내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한두 명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침을 먹으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제가 집사람한테는 참 떡국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송년주일날 아침에 떡국을 그 송년주일로 그 1년의 마지막 그 주일로 지내면 지키면서 그 송년주일로 떡국을 먹는다면 내가 몇 번이나 더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 겨울이 찾아온 것이고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제가 만약 그때 천국 가버렸다면 아마 이순옥 사모님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떡국을 끓여놓고 혼자서 그 떡국을 드시려고 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외롭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 지금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정말 어렵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외롭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특별히 우리 또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육신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게 항상 나는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덧 다 겨울 이미 저도 겨울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연세가 지금 한 70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겨울 앞에서 오늘 그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이 되면 돌아올 수 없으니 내게로 올 수 없으니 겨울 전에 와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바울 사도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 전에 또 마지막 순간을 만나기 전에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류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봉독한 말씀 우리 5절, 6절,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 점점 자신의 몸도 약해져가고 자신의 마음도 약해져가고 그리고 로마의 그 핍박은 더 강해져가고 그리고 순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지나온 삶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고 사명을 위해 싸워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지 중간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떠날 계약이 가까웠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하늘의 상급을 위해 면류관을 위해 준비해왔고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되었든 노년이 되었든 이 시간, 이 카이로스가 끝나는 그 시점은 하나님만 아는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가지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준비되어지지만 우리가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상급을 면류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 누가만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그리운 사람도 많았고 회복시켜줘야 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과 함께 디모데는 오기를 원해서 어서 속히 오라고 했고 데마,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었노라. 아멘.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느 순간 지금 겨울이 찾아올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다. 한 번이라도 너를 더 보고 싶구나. 나의 믿음의 아들아, 나의 믿음의 제자야, 나의 동역자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떠나 있을 때 마지막 인생의 겨울 앞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자도 있을 것입니다. 데마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16절에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 사도는 많은 애로움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인데 대마에 대해서는 대마는 그 바울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고 사랑하는 동역자였는데 그 당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고 많은 환난, 박해, 그리고 가난 그런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대마는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때문에 쉽게 떠나지를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투옥이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대마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대마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대마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 그 대마 나의 사랑하는 제자고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잠시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애타는 마음으로 대마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고 함께 교회를 사랑했고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박해나 어떤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그런 대마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마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그리고 디도와 두기고는 사명을 위해서 갔고 또 사명을 위해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나가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떠나보내는 그 자녀들, 그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도록 승리하도록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안질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그 의사를 만날 때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는 왕 앞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누가는 이런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 병원을 정리하고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늘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를 돕고 동역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누가의 삶이 20년이 넘도록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혼신했던 귀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누가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누가 복음이 기록되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그를 통해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얘기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고 주의 종을 섬겼던 그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때 젊은 시절에 70인의 그 전도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곳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는데 바로 그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동행을 하고 전도여행을 갔,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해요. 몸이 아팠습니다. 병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극진한 간호와 또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마가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래요? 하면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중간에 그 동역자가 돌아가 버렸으니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준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또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마가는 안 돼. 마가 또 같이 가다가 아프다고 또 간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바나바와 그때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갈라서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늘 마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한 2차 선교여행 때 그 마가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갈 것을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다 그런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 마가를 품어주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마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늘 또 마가를 위해 기도해 왔지만 디모데를 향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보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마가와 함께하고 싶구나. 그래서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바울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마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 마가가 마가복음, 마태, 마가,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인생의 겨울 전에 마가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오해를 풀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인생의 겨울 앞에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온 사람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는 그 당시 이제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바울 사도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또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호와 알렉산더가 내게 화를 많이 끼쳤다. 아예 나는 그를 사단에게 내어줘버렸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그를 죽게 맡기겠다. 심히 우리를 대적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순간 다 용서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서운하고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겉옷을 가져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신앙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겨울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겉옷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겉옷은 바울사도의 겉옷은 바울사도의 신앙의 여정이 묻혀있는 그러한 스티그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겉옷을 입고 수없이 많은 눈보라 속을 헤매야만 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겉옷을 입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이 겉옷에는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이었습니다. 십계 주변에서도 겉옷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전도사역 속에서 선교사역 속에서 눈물 흘리며 피 흘렸던 그 옷, 그 옷을 마지막 입고 그 마지막 겨울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신앙의 스티그마는 가질 수 있습니다. 겉옷이 필요합니다. 피가 묻어있는 그 겉옷, 땀이 묻어있는 그 겉옷, 눈물이 묻어있는 그 겉옷, 그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겨울을 만나든 인생의 겨울을 만나든 이 겉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옷, 그것은 신앙의 흔적이, 그 신앙의 눈물이, 신앙의 땀이, 신앙의 그 피가 묻어있는 그 겉옷, 우리는 그 겉옷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 겉옷을 우리는 소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 네 번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힘을 주신다.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 순교할 때 이제 큰 칼에 의해서 목을 쳐서 머리와 그 몸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머리가 퉁퉁퉁 하면서 굴러갔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로마 성지순례를 가면 그 마지막 가는 장소가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로마 순교터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눈물로 걸어갔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준비해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영원히 가는 것 같지만 이 카이로스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 순간 겨울이 찾아오고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